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에스토니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국방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만일 미국 정부가 중동의 안보 문제를 우려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주 이란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지역 현안들을 좀 더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케리 장관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무기를 어디서 공급받고 있는지 중동지역 미국 동맹국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그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망명한 북한군 대좌의 경우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 알레포 탈환을 위해 러시아 공군과 주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어제 와엘 알하이키 시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은 알레포 해방과 지난 2월 개시된 휴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모든 불법 무장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시리아의 경제 중심지였던 알레포는 현재 상당 부분 폐허로 변한 채 지난 2012년 이래 일부 지역은 반군이, 다른 지역은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남부 전선에서 간밤에 벌어진 전투로 적어도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G7 외무장관들과 함께 1945년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심하게 훼손된 건물 잔해가 남아있는 이 공원을 방문하자 일본 학생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평화기념관 방명록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기념관의 힘을 보고 느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념관은 핵무기의 위협을 끝내야 할 뿐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강력히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변화와 세계 경제 전반의 수요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년마다 발표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 내년에는 6.2%로 전망해 지난해 6.5% 성장률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6.7%, 내년에는 6.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필리핀과 베트남도 6%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해군 장교가 중국과 타이완에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어제 로이터통신에 타이완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에드워드 린 해군 소령을 간첩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해군 진술서에 따르면 린 소령은 비밀 정보를 두 차례 빼돌리고 외국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해외 정부 대표와 세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타이완 국방부 역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한국에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 저장성 유경 식당에서 일했으며 북한에 희망이 없어 한국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정찰총국 간부의 망명은 여느 다른 북한군 간부의 망명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 보도에 대해 그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망명한 북한군 대좌가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2월 대남 공작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정찰총국을 신설했습니다.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기관이지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북한인민군의 핵심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여느 북한군 간부의 망명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북한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남 공작 체계를 파악하고 과거 북한이 감행한 주요 대남 도발의 진상을 더 분명히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찰총국은 출범 직후부터 김양건 전 노동당 비서의 후임으로 현재 대남 담당 비서와 통일 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의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김영철 비서는 정찰총국 업무로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로서의 지위를 다졌고 당 비서로 취임한 뒤에도 정찰총국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지난 2009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를 비롯해 2010년 3월 천안함 비격 사건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일으킨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과 포격 도발의 배후에도 정찰총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이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숙청 등 신변 위협이 두려워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7일 한국에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 희망이 없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일하던 곳은 중국 저장성 링보의 류경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0일 기자들에게 입국자 1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밝힌 탈출 동기와 진술 자료를 배포하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진술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해외에 체류하며 한국 TV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에서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 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는 진술,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주 VOA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받은 교양과 판이하게 다른 바깥 세상을 보며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꿈을 꾸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시점은 유엔과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3월 초 이후로 탈출을 결심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인들의 집단 탈북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단체 입국한 북한인들은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출신이라며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남자 지배인이 30대, 나머지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종업원들이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평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와 연합뉴스 등 여러 한국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식당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며 주변 상인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북한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를 경유 한국에 입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중국의 100여 개 등 총 130개에 달하는 북한 식당이 해외에 있고 적어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자국민들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많은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일부 북한 식당이 폐업하고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해외 업체가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하고 일부 나라는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집단 망명과 관련해 이들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망명이 북한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 망명이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는 등 탈북자 방지 노력을 펴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통제와 검열, 소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번 탈북이 북한에서도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해외 식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북한 내에서는 좋다라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나갈 정도면은 이런 성분도 좀 적당히 좋아야 되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이번 망명이 이례적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13명이라는 대규모 탈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보기에 따라서 정치적 망명의 성격, 단체 망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의 이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망명 사건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 등은 또 이들이 중국에서 태국 방콕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들의 근무지와 탈북 경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국과 외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탈북 경로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국은 유엔의 규칙에 따라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나라지만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라오스는 탈북자 망명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말해 라오스를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징적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재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만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최근 북한 해운 차단을 비롯한 북한 금융거래 제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인사 추방 등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북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 원양 해운 관리회사 OMM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편의 지적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 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이 불법 활동 연류 북한 인사의 추방을 언급한 건 김석철 전 주 미얀마 북한 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사는 미한 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보리 결의 이후 해외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출연해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북한 제재에 대해 한국과 많은 나라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제재의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권한의 행군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언수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효과는 북한의 해운 활동 통제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에서 입항을 금지당해 발이 묶였고 이 가운데 선박 6척이 안보리 제재 이후 모두 편의취적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취적이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선적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두는 것으로 해당 선박들은 실제 북한 소유지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의 국적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기피 현상은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거래하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북한 제재의 손익을 계산했을 때 해운과 금융 제재가 북한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손익관계를 계산해 보면은 국가 전체적인 무역이 축소되고 외화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게 훨씬 큰 손실이죠. 대북 제재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식당이든 금융이든 선박이든 뭐 지금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배 30척 운행할 수 없는 게 더 큰 손실이죠. 더 큰 야단이고. 그다음에 금융 자금줄 다 막히는 게 더 큰 문제죠.
아울러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군사,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여파가 북한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회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움직임과 함께 핵실험 대신 배급을 달라는 등의 주민 여론이 있다는 관련 첩보를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과로 선전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북 제재와 노력 동원 강화로 이어지면서 불만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는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태양절을 앞두고 핵실험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제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난 2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9일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태양절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가 최근 발표문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정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북한은 지난 1월 시험용 소탄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 규모로 볼 때 이 시험용 소탄은 한국과 서방세계 기준에선 원자폭탄보다는 기술적으로 앞서지만은 네. 수폭탄에는 못 미치는 증폭 핵분열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약 두 배의 증폭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폭탄은 원자폭탄보다 5배 이상의 어떤 증폭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폭탄 개발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두세 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시기가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현재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에 제7차 노동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2012년 4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은 실패한 다음에 동년 12월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폭탄 개발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그리고 수소폭탄 개발을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축제 분위기에서 개최하기 위해 5월 초에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면요. 이 북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쉽게 핵실험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의 정치 일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만약 북한이 지난 1월보다 더욱 발전된 증폭 기술을 오는 5월까지 보여줄 수 없다면 아마 그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핵실험이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의 그 권고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때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중국은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뭐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고려하지 않았지만은 만약 이번에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은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정말 북한이 큰 고통을 느낄 그런 어떤 제재를 질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대북 제재의 효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이 외화벌이 일꾼들한테 무리하게 외화 상납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사자 일부가 탈북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다른 해외 식당 종사자의 탈북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로 통제를 강화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탈북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탈북 사태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게까지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남 공작 업무를 맡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 대좌가 지난해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찰총국 고위급 장교의 탈북,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군 대좌라면은 한국의 대령급에 해당한 인사로서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군의 장성급 간부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은 북한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통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찰총국 대좌가 탈북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가 해외에서 공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장성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보고되기 때문에 유사한 탈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심각하게 어떤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위급 장교의 경우는 그 지위라든지 또는 그 빈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탈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그 고위층 중에도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군 대자 계급이면은 아주 고위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 뭐 중간 정도 이상 중상 정도 수준의 뭐 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한국의 장성급 인사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위급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뭐 군 간부라든가 이제 다른 간부들의 탈북의 사례를 보면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가령 뭐 외화벌이 사업이 잘못돼서 문책을 두려워해서 뭐 탈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의 일원이 그러니까 부인이라든가 자식이 먼저 탈북을 해서 할 수 없이 보복이 들어와서 탈북하는 등 뭐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 이제 이유로 탈북하는 경우들이 뭐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 핵실험 감행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치러질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의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면서도 그동안 이른바 70일 전투를 통해 이룩한 경제 성과를 가지고 축제 분위기에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7차 당대회 후 또다시 주민들에게 70일 전투와 같은 힘든 노력 동원을 강요할 수 없고 그리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많은 고민 속에서 7차 당대회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7차 당대회 개최 이전 당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대규모 인적 쇄신으로 인해 노동당은 김정은에게 더욱 충성적인 조직으로 바뀌겠지만은 그로 인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와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따른 동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오늘 각국 장관들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 같은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늘 히로시마에서 열린 회의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내고 모두에게 더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3월 10일, 3월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우려하기보다 북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8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Oh, it's going to happen. No, it's a necessary thing. It's between us and the South Korea. It's part of protecting our ow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tecting.
사드 배치는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일일 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실제 의지를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억제력이 잘 작동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It presents new challenges for deterrence when the North Koreans build missiles and test nuclear weapons. And to get to your point about China,
카터 장관은 한반도의 억제력은 지난 5, 60년간 잘 작동했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실험해 억제력의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포함해 방어 전략과 억제력에 다양한 변화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할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이 몇 년 전부터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규모와 역량을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벨기에 브뤼셀 테러범들이 애초 2차 파리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과 세계은행의 올해 동아시아 경제 전망,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먼저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담은 다음 달 말 일본 이세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겁니다.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 나라입니다.
네,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나요?
예,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외무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시리아 사태와 유럽 테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국제 안보 현안들도 언급된 것이 있나요?
네, 극단주의 세력 ISIL 등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이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했고요. 이 다음 달에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테러 대응 행동 계획 채택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민 증가를 국제적인 위기 사태로 인식하고 이 분쟁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공동 성명에 담겼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해양 안보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자유롭게 열리고 안정된 바다는 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기초라면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은 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또 군사시설 건설 같은 일방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모든 분쟁 당사국들이 갈등을 줄이고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회의가 일본의 핵폭탄 피폭지죠. 히로시마에서 열렸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외무장관들 이 피폭 기념공원을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현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이 피폭지에 조성된 평화공원을 방문했는데요.
네.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나라라는 점에서 각국 언론들도 이 케리 장관의 발언과 또 행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평화공원 방문에 앞서서 일본 외무상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이번 방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의 강력함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평화공원을 방문을 마친 뒤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 평화공원을 다녀왔는데 다음 달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때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일본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때 그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이 이 가능성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없습니다. 케리 장관도 오늘 관련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 방문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정이 허락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미국의 대통령도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주말에 벨기에에서 브뤼셀과 파리 테러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들이 파리에서 애초에 추가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예, 벨기에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파리 테러를 저지른 조직이 원래는 이 파리에서의 2차 테러를 계획했지만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오면서 이 목표를 바꿔서 브뤼셀에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 파리와 브뤼셀 테러 공격이 ISIL 지원을 받는 같은 조직에 의해 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두 테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이 브뤼셀 국제공항과 시내 지하철역에서 이 연쇄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32명이 사망했고요. 지난해 11월 이 파리 연쇄 테러 때는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테러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예, 벨기에 검찰은 브뤼셀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파리 테러로 수배된 인물을 포함해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이 파리 테러로 수배됐던 모하메드 아브리니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리니는 브뤼셀 공항 테러 당시에 자폭한 테러범들 옆에서 수화물을 밀고 가던 모자 쓴 인물과 같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아브리니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틀 전에도 이 파리 테러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과 이 파리 북부의 한 주유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 TV에 잡혔었는데요. 현재 압데슬람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거된 그 아브리니는 앞선 그 두 테러 사건에 확실하게 연루됐던 인물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아브리니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브리니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추가로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올해 31살인 이 아브리니는 모로코계 벨기에인인데요. 원래는 이 자범인데 급진화된 후에 지난해 여름에 시리아로 간 후 본격적으로 ISIL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지난 주말에 체포된 용의자 중에는 시리아 출신 나임 아라미드라는 28살 된 남성도 있는데요. 이 벨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의 경우 시리아에서 난민에 섞여서 그리스를 거쳐 유럽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동아시아의 완만한 성장을 예고했군요.
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올해 한 해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2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이 지역 성장률을 6.3%, 내년에는 6.2%로 지난해 6.5% 성장률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중국 경제 상황에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 올해 6.7% 그리고 내년에는 6.5% 성장에 머물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성장 목표보다 낮은 겁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이 국영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영역들을 점차 개방하고 이 사회의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릴 걸 촉구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중국과 함께 필리핀, 베트남이 6% 이상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을 주도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최근에 추진된 개혁 성공 또 과감한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올해 5.1%, 내년에는 5.3%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예.
하지만 반면에 라오스, 몽골, 파푸아뉴기니 등 작은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의 추락 그리고 대외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이 지역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지난해 4.7%에서 올해 4.8%,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9%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욕 경선에 가려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도 선거가 있었죠.
네, 토요일에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민주당 당원대회가 있었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56% 지지를 보이면서 44%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샌더스 후보는 최근 실시된 이 9차례 민주당 경선에서 8번을 승리했는데요. 샌더스 후보 측은 이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9차례 경선에서 8번 승리를 했고요.
네.
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대의원 수에서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기 때문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도 이 샌더스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대의원은 샌더스 후보와 이 클린턴 후보가 각각 7명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 확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1,287명 그리고 샌더스 후보가 1037명으로 일반 대의원 수에서는 약 25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700명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하지만 앞으로 경선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 슈퍼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슈퍼 대의원은 전현직 의원이나 당 지도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지지 후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최근 미네소타주 슈퍼 대의원인 릭 놀란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위스콘신주 슈퍼 대의원인 데이빗 보인 주의회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오랫동안 이 무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샌더스 후보가 이 민주당 슈퍼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쪽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예,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콜로라도주 대의원 37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콜로라도주에서 대의원 21명의 지지를 확보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열린 콜로라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3명을 추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존 케이시 후보는 이 콜로라도주에서 대의원을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 크루즈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군요.
네,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약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AP통신 집계를 보면요. 현재 트럼프 후보는 743명, 크루즈 후보 545명, 케이시 후보가 143명입니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과반수 대의원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크루즈 후보가 7월에 열리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 전까지 이를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 역시 과반수 대의원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죠?
예, 남은 경선에서 60% 이상의 지지율로 승리해야만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크루즈와 케이시 후보는 어떻게 했어든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는 걸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펼쳐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강세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각각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무려 3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은 트럼프 후보의 고향이자 사업 터전이 되는 곳이고요.
네.
예, 클린턴 후보에게는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에 북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서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함경남북도에서 1에서 5c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오후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9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8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5도, 원산 최저 5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1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1도, 최고 6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에스토니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국방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만일 미국 정부가 중동의 안보 문제를 우려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주 이란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지역 현안들을 좀 더 신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케리 장관은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무기를 어디서 공급받고 있는지 중동지역 미국 동맹국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자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그런 사람이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망명한 북한군 대좌의 경우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반 이상 내전이 계속되어 온 중동국가 예멘에서 오늘부터 휴전이 개시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전쟁으로 얼룩진 수도 산하의 경우 간밤에 조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부도시 타이즈에서는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전투가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정부는 후티 반군이 휴전이 시작될 무렵 중화기들을 발포했다고 비난한 반면 후티 반군은 연합군 전투기가 타이즈에 세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 주재 유엔 특사는 그러나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양측의 군사 대표들이 휴전 유지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 알레포 탈환을 위해 러시아 공군과 주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어제 와엘 알하이키 시리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작전은 알레포 해방과 지난 2월 개시된 휴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모든 불법 무장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시리아의 경제 중심지였던 알레포는 현재 상당 부분 폐허로 변한 채 지난 2012년 이래 일부 지역은 반군이, 다른 지역은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남부 전선에서 간밤에 벌어진 전투로 적어도 25명이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19명은 이슬람 반군 단체 알 누스라 전선 요원들이고 나머지 16명은 친정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G7 외무장관들과 함께 1945년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심하게 훼손된 건물 잔해가 남아있는 이 공원을 방문하자 일본 학생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평화기념문 방명록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기념관의 힘을 보고 느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념관은 핵무기의 위협을 끝내야 할 뿐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강하게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 변화와 세계 경제 전반의 수요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년마다 발표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6.3%, 내년에는 6.2%로 전망해 지난해 6.5% 성장률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6.7%, 내년에는 6.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